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투가 끝나는 시점에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 의해 미국에 넘겨질 것이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 훌륭한 개발팀과 협력해 가자지구의 지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개발 중 하나가 될 건설을 천천히 그리고 신중히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애초 가자 내 훨씬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와 신축 현대식 가옥에 재정착했어야 했다면서 이 같은 개발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하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진행되면 가자지구는 미군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매우 안정적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가자 인수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뒤이어 또다시 나온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기간 동안 주민들을 이주시킬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요르단과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의 150만 명 규모의 가자 난민 수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남아공이 매우 나쁜 일들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남아공 정부가 사유지를 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남아공이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 증진 등 다양성의 보호와 기후변화 정책 등에 G20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임기의 G20 순환의장국을 맡았으며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외무장관회의를 주관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차별적 토지 정책을 펼치는 남아공에 대해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달 토지 소유권상의 인종 격차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공익목적 토지 수용 촉진 법안을 서명했으며 이 법에 근거한 조치는 토지 몰수가 아니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토지 정책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아공 외무부도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토지나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남아공에서는 1994년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뒤 30년이 지난 지금도 백인들이 흑인들의 토지를 빼앗았던 역사 등과 맞물려 소유권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를 무료로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 정부의 선박은 이제 수수료 없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과도한 통행료 등을 이유로 운하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당국은 국무부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감독하는 운하 관리 당국은 이날 미 국무부의 발표에 대한 답변이라며 운하 통과 요금이나 권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 당국은 전적인 책임하에 미국 측 담당 관리들과 미 함정의 통과와 관련해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바 주재 파나마 대사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6년 동안 파나마 운하를 통한 함정과 잠수함 운행 등에 연간 약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2,540만 달러가량을 지불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8년 파나마 정부와 파나마 운하 조약을 체결하고 공동관리기관을 거쳐 1999년 운하운영권을 파나마에 넘겼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페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공식 방문한 페통탄 총리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변화의 직면에 중국과 태국은 전략적 이익에 대한 상호 신뢰를 심화시키고 서로를 굳게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수도 방콕과 중국 남서부 쿤밍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계획과 함께 디지털 경제와 전기자동차 분야를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학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직업 훈련도 안 받는 청년들이 늘고 있답니다. 영어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어 첫 글자를 따서 NEET, N-E-E-T라는 신조어로 부를 정도로 취업에 무기력한 청년 실업 문제가 세상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처는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 젠지 세대가 니트 계층에 갇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명 중에 1명, 20% 정도가 니트족이고 대학을 졸업한 Z세대 청년들의 상당수는 더 이상 학위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다는 영국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또 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 대한 공감 반응도 다뤘습니다. 포천지는 팬데믹 이후에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고용률도 회복되고 있지만 니트족에 빠진 청년들의 문제는 남성들이 주로 이루던 그 기술이나 금융업계가 인력 채용을 줄이거나 동결한 현실에도 그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인력 채용 전문가들은 목표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잡는 여성들과는 달리 무직 상태를 감수하면서도 이상적인 꿈의 직장만을 기다리는 청년 남성들의 성향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원하는 자리를 위해서 경력을 쌓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7분이 막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1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가장 큰 자랑이 공동체 생활인데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중에 통일을 이뤄야 될 때 갈등이 분명 생길 텐데
네,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북한 강추위가 계속되고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양덕 그리고 평북 수풍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에는 자강도와 삼지연 북부 지역으로 눈 쏘시겠습니다. 6일에서 7일까지 계속되는 눈의 양 5에서 10cm 정도 예상됩니다. 자, 금요일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영하 8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도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함흥에 아침 최저가 영하 14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는 영하 17도입니다. 개성 영하 15도, 원산 영하 9도, 중강과 해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27도입니다. 낮에 평양 영하 9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8도입니다. 개성 영하 2도, 원산도 영하 2도, 함흥은 영하 3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영하 11도, 해산은 영하 12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5m, 먼바다 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m, 먼바다 3.5m로 앞바다 쪽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2월 7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가장 큰 자랑이 공동체 생활인데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중에 통일을 이뤄야 될 때 네.
한국 부산에 탈북민 자녀들이 같이 살면서 공부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장대현 중고등학교 찾아갔고요.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한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를 준비하라고 군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방한 불법 체류자를 태운 첫 군용기가 쿠바 관타나모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필리핀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이스라엘 소식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6일 다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육로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을 통해서 가자지구를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전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구상을 대담한 계획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을 발표한 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하고 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가자지구 주민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주변 다른 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하고 소유할 거라고 말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지구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하고 소유하려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해온 지역인데요. 하마스를 표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지상 및 공습으로 거의 폐허가 되겠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철거 작업과 무기 해체 등 재건과 안정화 작업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곳을 경제적으로 개발해서 중동의 리비에라, 이 지중해 연안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중동의 안정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200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제안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위배되는 거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5일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 일부 사람들에게 깊은 우려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는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볼커 트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추방하는 건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5일 기자들에게 강제 이주 구상이 인종 청소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인종 청소라고 네, 하는 표현도 있고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하원 의원도 나왔습니다. 엘그린 하원 의원은 5일 하원 본회의에서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가자지구의 불의는 곧 미국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백악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 걸음 물러서면서 논란,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레비 대변인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비 대변인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President's made it clear that he expects these nations in the region to step up and to accept Palestinian refugees who will be temporarily.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영내 국가들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주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는 걸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남미를 방문 중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5일 과테말라에서 재건하는 동안에 당분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딘가에는 살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매우 관대한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트럼프 대통령 제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놀라운 구상이라면서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타냐후 총리는 5일 미국 폭스뉴스에서 나는 이게 정말 추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토되고 추구되고 실행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가 재건되는 동안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자지구 구상 중에
미군이 또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 개입할 것인지 이 여부도 지금 논란이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가자지구 인수 과정에 미군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5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미군을 확실히 배치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has not committed to putting boots on the ground in Gaza. He has also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pay for the rebuilding of Gaza.
네,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가자 지구 재건 비용을 대지 않을 거라는 말도 했다고 레빗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자 재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다고 해서 가자 지구에 군인이 파견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가자 지역을 재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이 가자 지구 주민들의 이주 제안을 거부했었습니다. 이집트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도 이 가자지구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 중국, 독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가 일제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다시 천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이주민들을 관타나모만을 미군 시설로 이송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주방한 불법 이주민들을 태운 첫 번째 미국 군용기가 4일 저녁 쿠바 관타나모만에 도착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불법 이주민들을 관타나모만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 국가의 불법 범죄자들을 버리는 곳이 되도록 내버려 주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관타나모의 수용시설 확충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벌써 이송이 시작됐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관타나모에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이 최악의 범죄 불법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데 쓰일 거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톰 호먼 국경 차르는 30일 안에 불법 이주민들을 관타나모로 이동시키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관타나모로 이송된 불법 이주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미국 정부는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아직은 매우 소수인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이 4일에 도착한 첫 군용기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모두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용기에 타는 모습이 공개됐더군요.
네, 국토안보부가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회색 위아래 운동복 차림에 이 수갑을 차고 있었고요.
네.
일부는 목에 갱단 소속을 의미하는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관타나모로 이송시키는 조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국제인권단체들 또 인권운동가들은 비인도적인 처사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에이미 피셔 이사는 이들을 변호사, 가족, 지원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블랙홀에 던져서 미국 정부가 그들의 인권을 눈에 띄지 않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 교도소예요. 테러 용의자들도 수용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을 주동한 주모자로 알려진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해서 일부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이 이 미군 감옥에 수용돼 있는데요.
네.
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관타나모로 이송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이들 테러 용의자들과 함께 수용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는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네, 미국 정부는 3일에는 인도 이민자들을 인도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인도인은 72만 5천 명이 넘는데요.
네, 네.
이는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드라스, 페루로 가는 7편의 항공편이 있었고요. 콜롬비아는 직접 미국으로 항공편을 두 대 보내서 자국민을 이송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이유로 자국민을 태운 미 군용기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관세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요. 직접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오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증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작년 2024년에 미국 무역 수지가 발표됐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무역 적자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5일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1,335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에 이렇게 큰 무역 적자가 일어났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수출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약 3조 2천억 달러로 전년도인 2023년보다는 약 1,20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요. 네네. 반면에 지난해 수입이 약 4조 1,100억 달러로 전년보다 6.6% 약 2,500억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네, 나라별 무역 상황을 좀 보죠. 미국이 어느 나라와 무역에서 적자를 제일 많이 봤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 폭이 약 2,954억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이어서 유럽연합이 2,356억 달러, 멕시코가 1,7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예, 타이완의 경우는 무역 적자액이 739억 달러로 눈에 띄게 적자 폭이 커졌고요. 한국은 660억 달러, 캐나다는 633억 달러로 열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 중국하고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있죠. 이 세 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고율의 관세 부과하겠다고 추진했던 나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이 불법 이민을 막고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등 기타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지난 4일 0시를 기해서 이미 발효됐습니다. 예, 중국은 또 바로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일단 연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1만 명 군인을 즉각 배치하기로 멕시코 대통령이 동의하면서 4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25% 전면 관세가 한 달 유예됐습니다. 캐나다 역시 시행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드 총리가 통화한 후에 캐나다가 국경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는 조건 하에 관세 부과가 보류됐습니다.
네, 다시 미국 상무부의 무역 수지 발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본 나라들 쭉 집어주셨는데 흑자 본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와의 교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냈는데요.
예.
예, 흑자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27억 달러가 증가해서 55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남미와 중미에서 473억 달러, 홍콩에서 219억 달러 흑자를 봤고요. 이 밖에 호주, 영국과의 무역에서도 흑자를 봤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돈이 수입한 것이 한 4조 1,100억 달러라고 하셨는데 네. 뭘 제일 많이 수입했습니까?
컴퓨터 부품과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체중 감량 약물, 또 식품, 음료 등이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예, 상품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870억 달러가 증가해서 3조 3천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품을 미국인들이 많이 소비해서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네.
예, 서비스 수입은 전년 대비 662억 달러 증가해서 8,100억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제일 많이 수출한 상품은 어떤 겁니까?
네, 수출의 경우는 컴퓨터 부품,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부품, 엔진 등의 수출이 감소해서 총 상품 수출액이 약 2조 840억 달러에 머물렀는데요.
네.
예, 역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제조업체들이 수출 부진을 겪게 됩니다. 다만 서비스 수출은 전년 대비 812억 달러가 증가해서 총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특히 여행,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의 수출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지금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부통령이 탄핵 위기죠.
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대립해온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5일 필리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Having been filed by more than one-third of the membership of the House or a total
마틸 로무 알데스 필리핀 하원의장은 하원원 3분의 1 이상인 215명이 이 탄핵안에 찬성했다면서 이의가 없으니까 발의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고요. 그러자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완전히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상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원 24명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명 이상이 이 탄핵을 승인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해임되는 겁니다.
네.
예, 만약 그렇게 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평생 공직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얘기인데요. 두테르테 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 6년 단임 임기가 2028년 끝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혀왔었습니다.
네. 필리핀에서는 왜 부통령이 이렇게 탄핵 위기에 있는 겁니까?
필리핀 야권의 진보 정당 연합인 마카바얀 등이 두테르테 부통령이 수백만 달러 공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테르테 부통령이 지난해 11월 자신이 피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 또 영부인 마르코스 대통령 사촌인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암살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혐의 등이 이 탄핵의 원인이 됐습니다.
부통령이라면 대통령하고 사실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딸인데요. 2022년 대선에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네.
네, 이들은 국민적인 통합을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둘의 정치적인 동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졌습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키워나가길 바라는데요. 하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동맹인 미국과의 방위 관계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부통령 하원 탄핵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두테르테 부통령은 직접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테르테 부통령 오빠인 파올로 두테르테 하원 의원은 이 탄핵 추진이 명백한 정치적인 박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경쟁 구도 있는 하원 의원들이 근거 없는 탄핵 사건을 상원에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탄핵 추진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거라는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동의하는 필리핀 국민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원은 탄핵 소추안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의 재임 중의 행적은 대중의 신뢰를 반하는 엄청난 불신과 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을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이는 그녀가 공직에 부적합하고 법과 1987년의 헌법을 위반했음을 보여준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자, 부통령의 탄핵 위기에 대통령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겁니까?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부통령 탄핵 추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상원은 오는 6월에 이 탄핵 재판을 할 예정인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상원에 두테르테 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포진된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필리핀 대중이 유력한 두 정치 가문 마르코스가와 이 두테르테가의 신물이 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정치적 혼란이 빈곤, 실업률 같은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몇 달간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다양한 권한 가운데 관세와 관련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관세와 관련된 대통령 권한의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had a great talk with Mexico, and we had President Sheinbaum is a woman. I like her very much. We've had good relationships, but we have to stop fentanyl from coming in, whether I like somebody or not.
2025년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멕시코 대통령이 약속함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미국 정부에 납부하며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이 징수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올해 1월 31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관세가 많은 나라에서 주요 수입원이었고 19세기 후반까지 자주 연방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관세는 특정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교 정책 목표를 진전하며 무역 협상에서 협상 지렛대로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The United States is set to impose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China and Mexico starting Tuesday. It argues those countries have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대외 무역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외 통상이나 무역에 있어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0년대 초 이전까지 보통 의회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정했습니다. 연방의회는 1934년 처음으로 상호관세법에 있는 관세 인하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1934년부터 1974년까지 의회는 대통령에게 사전에 승인된 범위 안에서 다른 나라와 관세율을 협상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합의된 관세율을 의회 입법 절차가 아닌 포고령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25년 보고서에서 수십 개의 법률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특정 무역 문제에 대응해 관세율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합니다. 가령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위협이 있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관세와 관련한 대통령 권한의 성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 부산에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력 인정을 받은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2014년에 장대현 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2023년에 장대현 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장대현 중고등학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기초학력 보장에서 교과와 외국어 프로그램을 같이 넣었고 그리고 문화예술에는 댄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 원래 기존에 넣었던 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코딩과 포토샵도 있어요.
장대현 중고등학교의 노경아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가올 새 학기에 방과 후 수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수업 구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장대현 중고등학교란 어떤 곳인지 노경아 교사에게 들어봅니다.
네, 저희 장대현 중고등학교는 탈북 배경 학생 그리고 탈북민 자녀가 함께 모여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우선 학생 전체가 모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8시 반부터 오후 4시 5분까지 일과를 진행합니다.
방과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맞춤형 수업들을 신청해서 수업할 수 있고 또 자기개발 시간들도 가지고요. 나중에 10시 반까지 모든 점호를 마무리하고 취침을 하는 학교 일과를 가지고 있고요. 수업으로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보통 교과에서 가르치고 대양 교과 교육이라고 북한과 중국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특성을 기반하여 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대양 교과 교육이 장대현 학교가 가진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한반도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보다 통일을 이룬 독일의 문화들, 통일 과정들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대안교과 교육에서 꼭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룬 통일을 우리가 배우고 앞으로 당면하게 될 통일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안정을 위해서 상담, 힐링댄스, 진로교육들도 진행이 되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또 다양한 체험활동들도 있는데 체험활동에서는 독일 탐방도 보내요. 매년 8월쯤 방학 때 보내고 또 다양한 학교들과 다양한 문화 교류들을 할 수 있는 탐방 체험학습들도 많고요. 또 그 외에도 맞춤형 수업들, 악기들, 기초학습들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일어 교육은 2019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독일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강사분들을 파견시켜 주셔서 독일어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을 꼭 얘네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이야기가 나오셨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펀딩을 하셔서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고 독일어 탐방을 이제 2025년 8월에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서 1등하는 친구를 8월에 탐방 때 보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시험을 쳐요.
그래서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배우고요. 매년 우수 학생들은 독일 문화 탐방을 다녀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독일어도 A반, B반, C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요. 수준별로. 그래서 거기서 독일어 문화들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유럽 국가의 그런 식습관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아이들, 중국에서 온 아이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외래어를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한국어 교육에서도 배우고 또 비슷하게 독일어 안에서도 언어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도 되게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제일 좋은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교사는 중학교 1학년 담임으로 역사와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히 통일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북한과 남한의 공통된 문화, 서로 다른 문화에 많이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또한 통일의 당위성, 그러니까 꼭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 우리의 한민족,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또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남한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이념적 갈등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을 향해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다음 통일 세대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수업을 진행하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쓰고 있을까요?
일단 역사라는 과목이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일 수 있게 되고 주관적이게 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는 일단 팩트, 사실만을 일단 가르쳐야 된다라는 입장이 가장 첫 번째고요. 우리 과오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들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것들 통해서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치면 된다. 그 안에서 교훈을 또 습득을 하게 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잘한 것을 우리가 보전해 나가는 그 전통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는 것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 틀을 벗어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대현 학교에는 약 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탈북 학생보다는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고요. 그렇기에 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비중 또한 높다고 말합니다.
우선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아이들의 경우는 한국어 수업을 배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가장 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언어가 힘들 뿐이지 수학도 잘 풀고 과학도 잘 풀거든요. 하지만 글을 읽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국어, 사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언어, 그래서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말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하고 중국어도 잊지 않고 배우고 싶다 해서 중국어, 한국어 이런 걸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다양한 악기 수업도 이뤄지는데요. 이 악기 수업은 학교에서도 권장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악기 연주를 다 신청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걸 권장하기도 해요. 한 사람당 악기 한두 개는 꼭 배울 수 있도록. 악기는 내가 누르면 그대로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손으로 기타 줄을 튕기면 그대로 소리가 나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악기 연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뭔가를 움직였을 때 뭔가를 발휘시킬 수 있을 만한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장대현 학교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다 걷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대현 중고등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학교 일과 시간까지 핸드폰을 다 걷어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학생들의 그런 학업을 위해서도 있지만 공동체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가장 큰 자랑이 공동체 생활인데 아이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뛰면서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면 계속 붙어있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반추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통일을 이뤄야 될 때 갈등이 분명 생길 텐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공동체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함께 공동체가 되는 과정,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여기서 터득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단체 생활이기도 하고 엄격한 규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힘들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좋고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대폰이 없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고요. 뭔가 학교 기상 시간이라든가 취침 시간, 점호하고 구역 청소하고 그런 과정들이 따라가기가 좀 벅찼는데 지금은 좋아요.
저는 약간 핸드폰을 쓸 수 없는 게 참 제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을 쓰면 너무 미디어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써야 되는 시간을 핸드폰에만 소비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핸드폰을 약간 통제당하는 것이 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장대현 중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가운데 통일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for nothing, 이 말이 무료로, 보람없이, 이유없이 등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for nothing, 첫 번째 대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lad to be here again. And guess what? David gave me an ABC store gift card for nothing.
That's surprising.
Should I give it back to him?
존이 데이빗으로부터 ABC 가게의 상품권을 공짜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David gave me an ABC store gift card for nothing.
여기서 for nothing은 무료,
공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For nothing이 보람없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would like to go home now.
You still have 7 more hours. What's wrong?
My new radio show is canceled.
Oh, you invested a lot of time in that. I can't believe you did all that hard work for nothing.
제가 존에게 제 새 라디오 쇼가 취소됐다고 얘기하자.
I can't believe you did all that hard work for nothing.
나는 믿지 못하겠네요. 당신이 아무런 보람 없이 그 힘든 일을 모두 했다는 것을. 여기서 for nothing은 보람 없이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존이 문장 시작에
I can't believe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말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미국 사람들이 평소 대화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모노톤의 대화를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만약 오늘 아침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면 대화를 시작할 때 그냥 그 일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today. You will never believe what happened to me today.
당신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조금 더 흥미진진한 대화가 되겠죠. 자, 그럼 for nothing의 또 한 가지 다른 의미, 이유 없이 대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Do you know David's nickname?
I didn't even know David has a nickname. What is it?
Penny Pincher.
Penny Pincher, David gave me an ABC store gift card for nothing.
Yeah, but think about it. They don't call him a penny pincher for nothing.
대화에서 for nothing이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공짜로, 무료로라는 뜻으로, 또 한 번은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으로 for nothing이란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데이빗의 별명이 penny pincher, 구두쇠입니다. penny, 1센트, pincher, 집다. 미국 동전 가운데 가장 값이 안 나가는 1센트 동전을 쥐고 있으니까 구두쇠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별명을 가진 데이빗이 존에게 상품권을 공짜로 줬습니다.
David gave me an ABC store gift card for nothing.
제가 생각해보라며
They don't call him a penny pincher for nothing.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를 구두쇠라 부르지 않는다.
They don't call him a penny pincher for nothing.
여기서 for nothing은 이유 없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for nothing 세 가지 의미 무료로, 보람 없이, 이유 없이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보람 없이라는 뜻으로 for nothing이 사용됐을 때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go home now.
You still have 7 more hours. What's wrong?
My new radio show is canceled.
Oh, you invested a lot of time in that. I can't believe you did all that hard work for noth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for nothing의 세 가지 의미 무료로, 보람 없이, 이유 없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월 21일 마르코 루비오가 제72대 미국 국무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전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냉전이 끝나갈 무렵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국가 이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wasn't just a fantasy. We now know it was a dangerous delusion.
루비오 장관은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위험한 망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은 붕괴됐고 중요한 공급망은 적대국의 손에 밀려났으며 대규모 이주는 사회와 정부의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리의 핵심 국익보다 글로벌 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우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elcom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to the global order and they took advantage of all of its benefits.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글로벌 질서에 환영했으나 그들은 그 모든 혜택을 활용했으며 그들은 모든 의무와 책임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와 독재자들은 개방된 국경을 활용해 여성과 어린이 등 대규모 이주를 유도하고 치명적인 합성 마약인 펜타닐과 폭력 범죄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넘쳐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의 독재자들은 이제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이나 핵전쟁 위협 뒤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정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계에 참여해서 우리의 핵심 국익을 다시 한번 최우선으로 삼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 전 루비오는 미국의 힘은 적들에게 억지력이었으며 이는 외교에서 우리에게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제 비극적으로 끔찍한 잔악행위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고 그들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온다는 혁명적 진리를 바탕으로 미국이 건국됐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결국 미국의 가정이 먼저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지구 평화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하지 않다면 동맹국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가정이 먼저 번영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하느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